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는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째 부분은 35절부터 37절까지 서기관의 가르침을 공격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 부분은 38절부터 44절까지 한 과부의 헌금과 그에 관한 예수님의 평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분의 이야기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청중인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거의 일치하는 견해를 가짐으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서기관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비슷한 취급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더욱이 우리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헌금한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야기로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과부의 헌금 문제를 왜 이 대목에 끼워 넣었을까요? 먼저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을 전제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이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봅니다. 계속해서 35절 하반절 말씀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메시아는 다윗이 주로 고백한 분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 않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주는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받았다고 믿는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보상으로 볼 때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은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그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언된 그분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 가르침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멸망한 유다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 이후의 시대에 살면서 역사 속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그들이 믿던 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 민족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좁혀서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다윗의 혈통을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다 왕국의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의 영역까지 넓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결과로 이전에는 이방인이요 구원에서 멀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마침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음하던 피조물의 세계까지 확장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세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위선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보살펴야 될 과부를 착취했고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겉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것과 경건하게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참된 경건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서기관의 잘못과 심판 예고에 이어서 마가는 바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가는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바라보고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이른바 여인의 뜰로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연복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가다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연복회에 자원하여 헌금을 넣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는 성전에 들어와서 여인의 뜰에 놓인 13개의 연복궤 중에 하나에다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렙돈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쓰던 동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이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은 얼마나 액수가 적은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렙돈의 헌금은 과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내는 헌금 액수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 방식은 달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부자 역시 헌금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 부자의 헌금 액수로는 많을지언정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아무나 돈을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모은 부자라면 돈의 귀중함을 알 것이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돈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는 단돈 얼마라도 정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자 그대로 과부에게 동전 두 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기관들은 어디를 가나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며 심지어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상징이었던 과부의 돈까지 갈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표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가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줌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면 앞으로 나올 13장의 성전 붕괴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누가복음 20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은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서기관으로 상징되는 성전, 즉 구약의 제도는 이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 감히 성전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니고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과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과부의 기가 막힌 사정을 울분을 토하시며 그런 사정에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간파하시며 그녀가 바치는 두 렙돈 속에서도 그 중심을 온전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서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과부에 이르기까지 길게 이어지는 말씀은 성전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율법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구원 제도를 시작하시는 바로 주님을 주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약탈이나 하는 그 제도를 폐지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새로운 제도를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빈부의 차별 없이 오직 중심을 살피시는 그 예수님. 억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가 성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성전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기관들의 위선과 과부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